디모데전서 6장 4,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안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4절에 그는 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물 언급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때 나 자신은 여기 관련해서 전혀 면역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배우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도 그래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이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그러한 확신에서 격렬하게 자기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논쟁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달려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가운데 그의 내면을 지배하는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꼭 등장해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투기는 시기심인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저 사람이 맞아요. 상대방이 맞는데도 자신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 그것이 시기심 질투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발전된 것 분쟁, 억지 논리를 펴면서 호전적이 되어가는 것이고 비방,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거침없이 쏟아내고 그리고 네 번째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악한 생각, 악한 의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성에 흠집내기 위해서 비열한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기. 자, 오늘은 설교의 절반을 이 표현에 주목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대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악한 생각, 그것을 제가 풀어서 Evil Suspicions, 악한 의심,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악한 생각이라는 뜻은 상대방의 명성에 흠집내기 위해서 비열한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보다 의심적인 것이라도 내게 유리한 것, 이익이 되는 소재이면 기꺼이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의 대선이 끝났죠.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요. 대선 기간 중에 선거가 있기 전 6일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잘못된 내용을 하나 보도했습니다. 투표 6일 전에 이 기간 중에 여론조사한 것을 발표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깜깜이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블랙아웃 기간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없으니까 각 후보 진영에는 선거 전략으로 아주 교묘하게 뭔가를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한 쪽에 뭔가를 터뜨리려고 하죠. 이제까지 많이 써왔던 게 북풍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무언가 정치적인 것을 이용해서 자기 후보 진영에 유리한 쪽에 뭔가를 터뜨리는 그런 6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선 투표 6일을 앞두고 한 방송국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어요. 부랴부랴 확인 결과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해당 방송국은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하고 방송하고 그리고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상대방 후보 진영에서는 그것이 너무 좋은 호재예요. 그 상대방 후보 진영에서 이것이 내용적으로 사실이 아닐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놓치기에는 너무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그 당에 있던 선거대책본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속칭 정치구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적업한 정치 행보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과는 사실 거리가 먼 여러 가지 무언가를 보였던 사람이, 그가 SNS에 이것을 이미 방송국에 사과 방송을 몇 차례나 하고 기사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갑니다. 누구누구 후보, 권력의 욕망에 스스로 영혼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언론에 보복하고 기사 삭제 강요하십니까? 벌써 진실을 감추고 반대자에 대한 보복과 언론 통제로 맞서려 한다면 나중에 어떨지 끔찍합니다. 누구누구 후보, 지금은 진실을 삭제하려 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 앞에 사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내용이 그럴듯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악한 생각, evil suspicion, 상대방의 명성에 흠집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 아니라는, 진실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파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기꺼이 사용하는 그 마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친정이나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울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정 어머니나 친구가 듣기에는 그 남편은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우리는 자신이 온당하고 나의 입장이 정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저지른 허물은 감추는 경향이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심합니다.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나를 피해 입힌 당사자라는 것을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나의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비열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흠집내는 것은 영원한 나의 지위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입장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입장을. 그런데요, 이것이 버릇이 되면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지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희한한 행태의 거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당함을, 나는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아주 그것이 그냥 악의적이 아닌 것 같은데 악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과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표현과 구절을 우리가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 이 구절도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표현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게 맞습니다. 진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자의 편의를 보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공평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챙기시는 분이 아닌가 하십니까? 우리는 약자,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시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옳다라고 그렇게 보아주실지 모른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아, 이거 부자들한테 이야기하는구나. 권력자들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재판할 때 그 사람들 뇌물 주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고 약자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과 정의가 요구되는 법정 가운데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진실 편에 주님께서 손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소송과 관련된 사람이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그 사람이 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래서 이런 자기의 모습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자기방어. 그 사람은요, 분명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대화 가운데. 아, 그것은 영혼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면은요, 나의 지위에 구멍을 숭숭 내게 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이노센트, 천진난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정말 주님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원수입니다. 이런 것이 감지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 차이인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수세에 몰린다 할지라도 몰리겠습니다. 그렇게 과보하지 아니하고 다 연막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때로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자, 그 다음 구절이 이제 5절에 있는 계속 거짓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왜곡된 진리만 던져주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작용도 일으켜요. 엄청나게 자기 보호 강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마귀가 보기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보호 강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행됩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이요.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는 아예 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경건을 예수 믿고 추구하는 이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누가 예수 믿고 이러한 신앙생활 목회자가 되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주님을 따르고 추구하고 알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것을 이익의 방도 물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변질되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신학교 초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뽑고 그럴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기독교 신앙을 한낱 물질적 이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 개인에게 물으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레데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물질적인 겁니다. 마땅하지 않은 것까지 가르치고 심지어 그 결과 가정들이 무너뜨려지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사람을 무슨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물질적인 이익, 물질적인 뭐를 가지는 수단으로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이 그 욕심이 근거가 되었고 출발점이 되어서 수단은요 진리가 아니라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 앞섬의 말이든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오겠다고 하는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지갑이 열리더라 하는 그 말들을 해줌으로써 이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이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교회 세습은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외적이고 특수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행하고 있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세습이 변칙 세습으로 이어지는 변형된 모습도 있고요. 자, 이 구절과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교회 세습과 기업 세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세습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창업주가 평생 일구어낸 그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기업 세습이에요. 경영 세습. 교회 세습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같은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거죠. 단임 목사가 되어서. 그것이 교회 세습입니다. 기업 성공을 위해서 2세 경영자가 합당한 경영자로 영입이 되거나 선출이 되거나 이사회에서. 그래서 1세 경영자가 했던 것을 수많은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주주들 있겠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 기업의 철학과 또 이윤을 추구하는 이 목적에 이 경영자가, 이 CEO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출되어서, 초청되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것이 기업 세습이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너무 잘해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그러면 그렇지, 아, 쟤에게 잘 물려줬다. 아, 대부분 안 그래요. 지금 현재 한국 대기업이에요. 그 교회를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업을 승계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 그와는 상관이 없이 자식을 내세워 누리던 특권을 물려준다라고 보면 돼요. 담임 목사님을 가장 잘 알고 성도를 가장 잘 알고 신학적인 목회적인 준비를 가장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의 일치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간지 신문에 한 목사님이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몬을 섬기는 것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조금 긴데 그 중에 한 두세 패러그래프만 인용하겠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재벌 세습과 그 유형을 같이 한다. 재벌의 세습 문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막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부와 기회를 특정 계층에게 무한대로 몰아주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교회 세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연합이며 공동체이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사유화 할 수 없는 절대 공적 존재이다. 어렵게 신학적 근거가 아니라도 교회는 구성원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물질적 책임을 통해 유지되고 성장하는 조직으로 절대 사적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며 세습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대형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면면을 살피며 놀라웠던 것은 서울 광장에서 북한의 권력 세습을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이들이 바로 세습의 당사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눈에 되돌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를 남으라는 자들이니 어쩌면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습하는 것 아닙니다. 세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미가서 한 장 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미가서 3장 5, 6절 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을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이 이러한 것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접근할 때에도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영적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 전서 6장 5절과 연관이 있는 본문입니다.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선지자에게 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뜬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예언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찾고 해도 밤처럼 예언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전혀 너희들에게 계시하는 통로를 열어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자인가? 5절에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치나 입에 물러져서 입에 뭔가를 누워줘서 씹을 것이 있는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평강을 외치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이러한 번영의 은혜가 줄 것입니다. 좋은 말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채우지 않으면 뭐한다고요? 전쟁,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에게 이러한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 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대신 자기 이익 추구를 우선 삼는 그들에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것을 동전의 다른 면을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를 내가 기억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